사도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이 고향 땅 소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낯선 환경보다는 아주 좀 친숙하고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문화에서 지내는 것을 다 좋아하지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소아시아 땅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의 계획을 뭔가 막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도시에 가서 전도하려 하면 이번에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막으셨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잠겨있는 어느 날 밤 사도 바울의 꿈 안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말을 한마디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 이 마게도냐 사람. 한밤중 꾼 이 환상이 끝나자 사도 바울은 무릎을 치며 아, 하나님께서 내가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구나 하고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전도팀과 함께 다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이 마게도냐, 그 땅에서 가장 첫 번째 큰 성인 빌립보에 그가 머물게 되는 것이죠. 본래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10명이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서인 회당을 만들지요. 따라서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간 사도 바울도 가장 먼저 회당이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는 이스라엘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지는 곳이기에 회당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즉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숫자는 너무나도 적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은 강가에 혹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진 않았을까 하고 기도처를 또 찾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매우 낯선 환경이고 매우 낯선 문화의 땅입니다. 빌립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이 로마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낯선 사람과 낯선 문화 속에서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보 도시에서 많은 역사를 행하시죠. 가장 먼저 바울이 강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란 여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셨던 것이죠. 난생 처음 들은 복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가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 그가 복음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후원을 하게 되죠. 이 루디아가 유럽 최초의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또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다가 그 소녀의 주인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참 기가 막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그 춥고 그 힘든 캄캄한 감옥의 한밤중에 기도의 불을 밝히고 찬미의 온기를 불지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불행한 사람들이 우울해하지 않고 땅을 차고 통곡하지 않고 기도와 찬미의 기적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르셨던 것이지요. 잠깐 졸던 간수장이 감옥의 문이 지진으로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착각해서 책임감에 자살하려다가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 빌립보였습니다. 그날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은 변하여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있는 곳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방인의 무리들, 유대인이라고는 함께 교제해 본 적 없고 나사렛이 어딘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로 그 이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을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든든한 동역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손수 사람들을 보내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기록하여 디모데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가 바로 바울이 자기의 심장을 녹아내어서 기록한 글이고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마지막 결론이 오늘 이 4장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가장 먼저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 주 안에 서라. 자, 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의 목회관이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특별히 여기 사랑하는 형제들아를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사실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 근데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뜨거운 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손해를 받더라도 저 사람에게 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웠던 거죠.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서로 좀 친한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처럼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보기 좋은 광경입니까? 여러분, 혹시 평생 잊지 못할 목회자가 혹시 있으세요? 내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목사님이 혹시 한 분 계십니까? 목회자도요, 참 눈을 감고 생각했을 때 아, 그 장로님, 아, 그 권사님, 아, 그 집사님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성도들에게도요, 동일하게 눈을 감으면 아, 그때 그 전도사님, 아, 그때 그 강도사님, 아, 그때 그 목사님하고 떠오르면 참 그분 좋았는데, 참 그분 다시 보고 싶다, 아, 그때 참 행복했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는 참 그런 모습 보기가 너무 어렵지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헐뜯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헐뜯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 이 이민교회,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필라델피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 큰 형이 작은 동생을 바라보듯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던 것이죠. 또한 1절에 보니까요, 사모하는 이라는 단어도 넣었어요. 무척 보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그립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어떤 목사님들은요, 휴가를 가면 그냥 조금 더 길게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휴가를 가면 아, 빨리 교회를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휴가 가서 교회 생각 안 해서 행복한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휴가 가면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꼭 돌아오고 싶어하는 목회자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과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 목회하는 것을요, 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돈벌이로 생각하면 얼마나 떠나고 싶은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업으로 생각하면 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내게 돈을 주든 주지 않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게 얻는 이익이 있든 없든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크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피로 사신 값진 양무리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대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맡겨주신 이 양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목회자의 표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던 거예요. 참 눈을 감고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누군가가 볼 때는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볼 때는 사회에서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누군가는 함께하기를 꺼려하기를 그런 사람인지 모르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다 여겨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스러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으로 구원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양무리를 사랑하고 사모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라고 원하옵기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욱더 진하게 이어져서 그냥 단순히 친하다라고 말하는 단계가 아니라 필라델비아, 정말 이 진한 한 형제와 한 가정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얼굴만 떠올려도요 막 치가 떨리고요 자다가도 막 발이 막 차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분이 막 그 사람 이름만 막 생각해도 싫고 내 입으로 그 사람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 싫을 정도로 너무 싫은 사람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요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보고 싶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특별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 그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면 참 내가 위로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사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당신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목회자로서 바울이 자신들의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별히 이 나의 기쁨이란 단어가 저에게 이 마음에 어떤 이 큰 감동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만큼 목회자에게 기쁜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주 안에서 지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참 앞에서는 울지 못해도 뒤에서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것이 목회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 저와 같이 트리니티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 안수식에 다녀왔는데요 목사 안수식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가 있고요 그 2부 순서는 서약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서약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한 사람이 그냥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이 무언가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그 언어의 결단과 결심으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서약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적어도 세 가지의 서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의 서약. 근데 그 서약이요 이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서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는 서약이죠. 세례를 받을 때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님이요 구원자로 내가 고백하고 앞으로 내 모든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첫 번째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약. 여러분 두 번째 서약은 무엇이지요?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일평생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또 주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약은 무엇이지요? 바로 내가 내 자녀의 유아세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 아이의 평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서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에게는요, 남들이 하지 않는 마지막 그 네 번째 서약이 더 붙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약물이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 저들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 네 번째 서약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서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한 사람의 배우자가 되었고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가 되었고, 또 목회자가 되는 서약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성도들을 가르쳐서 나의 기쁨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치러야 할 그 어떠한 대가와 희생도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은요, 한 사람의 인생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그의 종에게 줄을 매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때로는 그것이 구속이 되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즐기고 싶은 것도 못 즐기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길 때 마치 하나님을 기쁘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듯이 섬긴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또 마지막 표현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는 말을 여기 무려 두 번이나 썼어요. 두 번이나.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의 전부를 던져서 목회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교회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설교했어요. 아, 너는 어찌 너의 전부를 다 주지 못하고 있느냐? 다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왜 다 놓지 못하고 있는가?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더 큰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목회자도요, 설교를 화려하게 하고 정말 설교를 재밌게 하고 재치있게 하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그런 것 없어도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목회에 성공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사랑. 자, 그런데 아무리 이 성숙한 교회라 하더라도요, 바울의 기쁨과 면류관이라 불렸던 이 교회라 하더라도요, 왜 그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럼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문제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요, 여자 성도들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어요. 요즘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들은 막 장로님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죠. 막 김장로님 파, 이장로님 파.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세 파로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김장로님 파, 이장로님 파, 박장로님 파.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디 없어지고 당신은 누구 파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도 그랬어요. 당신 베드로 파입니까? 아볼로 파입니까? 동일한 문제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요, 여자들이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교회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방인들이 많았던 교회고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독특한 어떤 이 특징을 갖고 있었던 교회지요.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권위나 리더십이 많이 인정되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많은 여성들이 리더십을 붙잡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두 여자 리더 사이에 주류와 비주류의 이 문제가 생겨버렸던 거예요. 유오디와 건사와 순둑의 건사 두 여자의 이 패권 다툼이 사라졌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본래 이 두 사람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뭐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안달하던 사이는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도 바울을 가장 잘 돕고 우리 바울 목사님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일했던 이 두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서로 말도 안 하는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 그런 어색한 사이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두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달랐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서로 일하다가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서운한 것을 느끼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차츰차츰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폭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리더십에 있는 두 사람이 분열되자 온 교회가 지금 분열돼 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두 쪽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다는 거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하고 명령할 수 있었는데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남게 이름을 호명했던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름이 불릴 정도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해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에 함께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다른 견해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열심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갈라진 것이죠.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한테 상처받고 살아갑니까? 나에게서 먼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나를 아프게 할 것 같아요? 나를 잘 모르는 그 집사님, 나랑 별로 안 친한 집사님이 나에게 상처 줄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보면 나랑 가장 친했던 그 사람이 내 가슴에 가장 큰 대못을 박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당신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내 마음을 가장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가치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서로 함께 일을 하다가 무언가 그 서운한 것들, 무언가 마음 아프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서 믿는 자들이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거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복음의 한 팀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는 태도를 늘 갖고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과 유익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했어요. 서로 자신의 권리를 취하려고 했던 거,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 너가 먼저 와서 내게 용서를 구해라,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권리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실수를 자꾸만 들춰내고, 저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저 사람 때문에 나 아파, 그러면 상처받고 주는 것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무언가 뭐 신기한 듯, 일어나면 안 된 일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인과 죄인이 만남 가운데 상처받고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요,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가냐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요, 상처를 가지고서 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던진 돌이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던지는 큰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던진 그 돌을 가지고 나는 오히려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를 대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단 한 가지를 그가 권면했어요. 주 안에 서 있으라. 주 안에 서 있으라. 여러분 적이 어떠한 공격을 받더라도요, 이 신앙의 이 노선 안에 서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온전한 트랙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넘어진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그들의 서운함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만 이렇게 맴돌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당시 가장 흔한 이름이었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영희와 순희, 뭐 이쯤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요, 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열심이었겠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행사가 있으면 부엌에서 또 밤늦게까지 뭐 빗자루를 들고 걸레질을 하면서 섬겼을 사람일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정말 몸을 굽혀서라도 섬겼을 이 두 사람이 결국 서로 안에 고집을, 서로 안에 있는 그 의견들을 해결하지 못하자 큰 문제가 지금 나버린 거죠. 여러분 사실 싸운다는 것이요, 뭔가 큰 일 때문에 싸우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작은 것,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을 주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감정 싸움으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좀 대촉같이 넓게 갖고 계세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 내게 상처 준 거 다시 그 사람에게 돌 던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돌 던져도 나는 그 사람에게 꽃을 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우리의 원수들에게 돌이 아닌 꽃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왜 이 교회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겠어요? 근데 언제나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헌신적으로 교회 일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뭘 안 해요? 낮아지질 않는 거예요. 낮아지질 않아요. 언제나 내 의견이 옳아요. 언제나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하고 언제나 나의 주장이 관철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교회의 성도들의 머리 숫자만큼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언제나 옳고 다른 사람은 언제나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 안에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각나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옳다 말하고 내가 틀렸다 말하면 교회가 이렇게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신앙의 열심보다도 헌신적인 봉사보다도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더욱더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품는 신앙의 열심이 자기 고집을 어찌 끝까지 세우겠습니까? 때로는 그것마저 꺾어낼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더 넓게 그러한 것이 공동체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조차 꺾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좀 손해를 봤다고 체면이 손상된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불협화음이 생겨나고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오늘날의 좀 언어로 좀 한번 풀이해서 좀 말해 볼게요. 유오디아 순두개, 나는 두 분에게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나와 한 멍에를 맨 내 진실한 협력자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자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느라고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프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 저 두 사람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걸 아끼지 않고 살아갔던 그 두 사람인데 어찌 이 두 사람이 싸운단 말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평생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아가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불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형제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하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하는 것이 또 어디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분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증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주 안에 서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안에 앉아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신 분들일 거예요. 어쩌면 지나간 그 수날 수밤의 신앙생활 동안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이 어찌 한 사람은 없겠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잊지 못할 만큼 많은 상처를 안고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유오디아, 또 다른 순두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 안에 서 있으십시오. 남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해도 나 역시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에게 꽃을 줄 만한 성숙한 그런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